청취자님, 작년에 5만 원 받고 1년치 예약을 꽉 채운 미슐랭 식당을 한번 상상해 보시겠어요?
오, 1년치 예약이요? 벌써 핫플이네요.
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지금 식자재 값이 막 폭등해서 요리 원가만 8만 원이 드는 겁니다.
아, 그러면 팔수록 3만 원씩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맞아요. 식당은 울며 겨자 먹기로 작년에 약속한 5만 원의 음식을 계속 내놔야 하거든요. 근데 문 밖에는 당장 10만 원이라도 내겠다는 AI 데이터 센터 같은 아주 돈 많은 VIP 손님들이 줄을 서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과거에 싼 예약을 다 쳐내야지만 그 비싼 새 주문을 받을 수 있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오늘 저희 심층탐구에서 파헤쳐볼 핵심 자료가 바로 이겁니다. 최근 가스터빈이랑 전력기자재 시장에서 막 완판, 이런 화려한 헤드라인이 쏟아지고 있는데 그 뒤에 숨겨진 마진의 시차를 완벽하게 해독해보는 게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아주 적절한 비유로 시작을 해주셨는데 지금 시장을 관통하는 핵심이 딱 그겁니다. 주문서의 언어랑 손익계산서의 언어가 완전히 다르다는 거거든요.
아, 언어가 다르다.
네, 이걸 이해해야 표면적인 뉴스 너머에 진짜 돈의 흐름이 보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살펴볼 것이 아까 말씀드린 그 미슐랭 식당 사장님 격인 세계 1위 가스터빈 회사 GE 버누바입니다.
네, 이건 2분기 실적 엄청났죠?
맞아요. 수주 잔고가 무려 17억 달러를 넘겼고 설비 용량 전망치도 110기가와트에서 125기가와트로 확 올렸잖아요. 매출이랑 현금 흐름 전망도 다 상향됐고요.
다 올렸죠.
네. 근데 유독 이익률 목표만 작년 수준으로 동그러니 동결을 했단 말이죠. 아니, 1년치 예약이 꽉 찬 식당인데 왜 이익률은 그대로인 건가요?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린 시차 때문입니다. 중후장대 산업에 아주 독특한 회계 구조가 있거든요.
회계 구조요? 운동화 파는 거랑은 다른가 보네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팔았다고 오늘 매출이 다 피는 게 아니에요. 발전소 터빈 같은 거대한 인프라는 그 제작부터 납품까지 수년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하루아침에 뚝딱 만드는 게 아니니까요.
네, 그래서 보통 공정률에 따라서 아니면 핵심 부품이 인도될 때마다 쪼개서 수익을 인식합니다. 즉, 지금 GE 버누바 통장에 찍히고 있는 돈은 AI 전력난이 오기 전, 그러니까 과거에 상대적으로 싸게 계약했던 물량들이라는 뜻이죠.
아하, 그럼 최근에 비싸게 도장 찍은 고가 계약들은 언제 돈이 되나요?
그게 진짜 손익계산서에 안착하려면 올 하반기나 내년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와, 계약서에 도장 찍는 시점이랑 실제 통장에 돈이 꽂히는 그 물리적인 시차가 엄청나군요.
네, 엄청 길죠.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어요. 글로벌 1위 기업의 장부가 이렇다면 2029년 납기까지 완판을 기록한 두산 에너빌리티는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 현재가가 64,800원인데.
네, 시장의 관심이 아주 뜨거운 곳이죠.
근데 제가 좀 걱정되는 건 완판이라는 게 당장의 수익이 아니라 그냥 수요에 대한 가시성일 뿐이잖아요.
그렇죠. 확실한 수요가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홍해 위협 이런 것 때문에 WTI 유가가 막 86.48달러로 튀고 원달러 환율도 1,476원대에 머무는 되게 불안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이 훗날의 마진을 다 갉아먹는 리스크는 없을까요?
아주 예리한 지적입니다. 당연히 원자재 리스크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역시 그렇군요.
하지만 무조건 마진을 다 갉아먹는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게 이런 대기업들이 수년짜리 장기 계약을 맺을 때는 나름의 방어막을 쳐둡니다. 원자재 가격 인상분을 납품 단가에 반영하는 에스컬레이션 조항을 넣거나 환율 변동에 대비해서 헤지를 걸어두거든요.
아, 최소한의 안전장치는 있다는 거네요.
맞습니다. 하지만 방어막이 있다고 해서 곧바로 당장의 이익으로 직결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수요 확보랑 실제 마진 실현은 철저히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자라면 헤드라인에 휩쓸리지 말고 진짜 실적을 보라는 거군요.
네. 올 하반기에 실제 분기 영업이익률이 개선되는지를 눈으로 차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듣다 보니까 이 전력 장비를 인도받기까지 기다려야 하는 기나긴 시차가 결국 이 모든 전력을 빨아들이는 반도체 시장의 긴 호흡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됩니다.
네, 정확히 맞다 있죠. 사실상 두 산업이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굴러가고 있거든요.
네, HBM 수요가 진짜 폭발적이잖아요. 코스피 7100을 터치하고 막 매수 사이드카까지 발동됐었죠.
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400% 급등하는 엄청난 상황이 벌어졌죠. 도이치방크 진단을 보면 2030년까지 반도체 공급 부족이 이어질 거라고 예견을 했거든요.
2030년이요? 와, 진짜 기네요.
네, 반도체 칩 하나 공급받는데 리드타임이 40주나 걸립니다. 그 긴 대기 시간이 전력 장비의 수년짜리 납기 시차 논리랑 완벽하게 연결되는 거죠.
게다가 당장 7월 24일에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젠슨 황이의 샌프란시스코 AI 서밋 회동돼 있잖아요. 여기서 HBM이나 파운드리 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텐데 이게 향후 시장에 미칠 영향도 꽤 크겠네요.
네, 양국 수뇌부와 기업의 만남은 객관적인 사실로서 아주 중요한 이정표입니다. 국가 인프라 차원에서 이 거대한 병목 현상을 어떻게 풀지 논의하는 자리니까요.
자, 청취자님, 오늘 저희가 함께 짚어본 핵심은 명확합니다. 화려한 주문서의 언어에 당장 흥분하기보다는 묵묵히 손익계산서의 언어가 찍힐 때를 기다리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네, 조급함을 버리고 이 산업의 물리적 시차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 여러분이 혼자 곱씹어볼 만한 화두를 하나 던져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AI가 촉발한 반도체의 40조 대기 시간, 그리고 발전소의 수년치 밀린 주문.
네, 어마어마한 규모죠.
만약 이 거대한 인프라 확장 사이클이 원자재 급등이나 지정학적 변수로 인해서 예상보다 훨씬 길게 지연된다면 글로벌 경제는 과연 이 막대한 청구서를 어떻게 감당하게 될까요? 청취자 여러분도 꼭 한번 고민해 보시길 바라며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